러덩신문 속 세계이야기 세계서식 톡톡.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네.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지 이제 3주가 흘렀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뒤에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대화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꼭 2주, 3주라는 말에 극한해서 급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북미 대화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이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8월 예정된 한미연합위기관리연습이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미국의 차후 움직임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한 바 있죠. 네. 남한과 미국은 이번 연습은 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2000년대 중반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실무회담과 연계시킨 것은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고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연말에 다시 핵미사일 시험 재개에 나설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는 다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 제한 협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북한도 내부에서 동계하게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북한의 그런 입장을 따져보면 북한도 그러면 동하게 훈련을 그만둬야 뭐 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최근 북한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죠.
네,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 중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선임 연구원인 로버트 매닝이라는 사람이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였다라면서도 북한이 현재 잡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돌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 전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시킨 것은 워싱턴과 서울을 분리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남한이 미국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더 축소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적 훈련이다 이러면서 감축 혹은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한국은 북한과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훈련 축소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네.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훈련 축소에 찬성하는 쪽이 아니지만 또 실제로 수많은 한미연합훈련의 평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미국의 훈련 비용 감축을 위해서 없어졌고요.
네, 북한의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로 꼽히는 남한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실무협상 자체도 훈련이 끝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당분간 북미는 실무협상 대신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판문점에서 요란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은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0월 넘어서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갖고도 삿바싸움이 8월 중순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한마디 했죠.
네.
북한은 남한이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 이전에도 자주 언급했던 그런 말을 최근에도 또 했죠.
네, 13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한국 소외로는 북남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과감히 적극적으로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이 제정신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남한을 미국의 허수아비 네. 그리고 미국을 제쳐놓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슬로건은 옛날부터 김일성 위원장 때부터 계속 고집해왔던 그런 신념이거든요.
네, 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남한이 벗어나 행동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남한이 단순히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편들고 다른 나라 등을 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남북 분단 이후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 때 남한은 미국과 힘을 모아서 싸웠고 싸운 상대가 북한입니다. 핵협상도 남한이 아닌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남한이 미국과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의 글은 남한이 태도를 바꾸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남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충고하건대 중재자요 촉진자요 하면서 허튼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북남 관계의 문제의 당사자로서 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로일 것이라고 남한 정부에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면서 대화를 참 잘 나누었는데 돌아서서 또 매체를 통해서는 남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걸 보면 아, 북한은 참 두 얼굴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한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크게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청와대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맹비난하는 말은 하지도 않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역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 북한을 공격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동신문 좀 볼까요? 18일자 노동신문 6면에는 꽤 많은 세계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기사는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죄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남한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놓고 내린 판결에 일본은 남한의 주요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이 때문에 남한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논의에서 남한이 빠지라고 하면서도 남한과 일본이 다툼에서는 남한 편을 강력하게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워낙 북한이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비판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18일자 신문에서는 북한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나요?
네, 노동신문은 우선 자신들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고 남조선 대학생들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남조선 경제와 기업에 타격을 줘 현 당국을 압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침략 범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는 협의할 필요도 없고 오직 사죄와 배상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현재 남조선 각지에서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일본산 식료품들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자제품, 옷 이런 일본산 제품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남한에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또 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일본인데 요즘은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의 경제에 당장 심대한 타격을 주긴 어렵지만 남한도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산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남한 특성상 언제까지 쭉 일본산 제품을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고 한일 갈등은 언젠간 치유되어야 두 나라가 모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두 나라 모두 강경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브랜드죠. 유니클로.
네.
예, 유니클로가 유니클로라는 그런 상표가 대한민국에도 많잖아요.
네, 인기가 좋죠.
예, 그리고 유니클로 그 총 책임자가 이제 아마 아, 이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지금 강하게 진행되지만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닷새 만에 사죄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은 이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 두 정부 간에는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일본 정부는 남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남한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남한 정부에 배상을 하는 대신에 이 관련된 모든 문제는 종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남한 정부도 그동안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개인 간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일본은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과거에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남한 정부가 일관되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입장 보인다는 점에서 일본 입장에서 뭐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또 이번에 배상을 하게 된다면 남한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좀 막아야 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 위원회 구성, 그리고 제3국을 앞세운 중재 위원회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제일 애쓰는 나라가 아마 북한일 겁니다. 네. 북한이 맨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제가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일본은 밟으려고 하고 남한은 거부 중이죠.
네,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당연히 안 됐고요. 일본이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했으나 남한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일본은 또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도 내놓았으나 이 역시 남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남한 정부를 제소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당장은 서두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먼저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와, 이럴 때 갑자기 또 북한 말이 나오는 건데요. 뭐 더럽게 기류에 올라선다 이런 말이 불쑥 나오는데요. 남한은 세계의 무역기구를 통해 일본의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네,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역시 남한과 일본이 서로를 계속 비판하다 보면 갈등이 더 커지고
그쵸.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 명확하죠. 사실 이 문제는 남한 그리고 일본 모두와 친하고 힘도 있는 미국이 중재를 어느 정도 해주면 빨리 풀릴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이 모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역내 안정에 필요한 토대라고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남한과 일본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및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남한과 일본이 잘 지내라는 말만 할 수 있을 뿐 어느 한 곳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있네요.
네, 주변 나라인 중국도 비슷하게 한 곳의 편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은 사실 이번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중국이 전에 남한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설치에 반발하며 남한의 경제보복 했고 또 남한 제품 불매운동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죠. 네, 자신들이 한 행동을 옆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남한과 일본의 갈등을 오히려 자신들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남한과 일본의 대립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남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해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이 가겠으나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가 이번에 늘어나고 경쟁력도 올릴 수 있는 계기라는 설명입니다. 또 남한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을 대체할 부품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이 역할을 중국 회사들이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이때 중국으로서 가장 큰 과제는 기존의 일본 제품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도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겠죠. 중국 언론들은 한일 갈등이 역사적 문제의 뿌리를 둔 만큼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 중국은 어떻게 보면 덩지가 큰 나라인데 참 간교하네요. 남이 싸우는 것을 자기 복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한일 갈등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네.
북한도 이번 기회에 남한 편을 들면서 일본을 더욱 비판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 정도만 남한과 일본 두 나라 관계 때문에 난감한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데 역시 싸우면 본인 손해이고 본인들의 손해는 경쟁자들의 이익이다. 이거 그렇죠. 중국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좋아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한과 일본이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서 다시 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 다시 보면요. 18일자 세계 소식은 요즘 상황 때문인지 일본 비판에 가장 많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폐망의 쓰디쓴 교훈을 잊지 말라는 제목의 글은 일본 자위대의 확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오늘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자주 충고해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세계재패라는 침략 야욕 칠연의 환장이 되어 날뛰다가 전패국의 치욕을 들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25 전쟁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휴전 상태잖아요.
네.
북한도 사실상 전범국인데 이런 주제를 놓고 일본을 용한다? 이것은 영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할 말인데요.
그렇죠.
이건.
네.
네, 노동신문은 또 일본에서 전투기 부분품 추락사고 발생이라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비행 도중 부분품을 떨구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떨어진 부품에 맞아 사고가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의 전투기는 F4 전투기인데 굉장히 오래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F-35 비행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이 비행기가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두 달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일본은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소식들을 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재미있는 소식이 있나요?
네, 유조선 나포 사건을 계기로 격화되는 이란 서방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얼마 전 이란 유조선이 지브랄타르 해협에서 영국 왕실 해병대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영국 측은 이번 일이 귀중한 자원이 수리아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했고 미국도 훌륭한 소식이라고 표현해 이란의 반발을 샀다고 적었습니다. 네,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는데 이란은 서방 나라들과 과거 핵 합의를 맺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제재를 좀 해제받았으나 이후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며 서방 나라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유조선 나포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유조선이 싣고 가던 원유가 시리아, 수리아로 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영국의 행동이 조금 과격하긴 했지만 수리아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뭐 잘못된 행동까지는 아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선이 많은데요. 영국 측은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로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선원들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조건부 석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보복을 한 것 같아서 일이 좀 커졌습니다. 걸프 해협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파나마 선적의 소형 유조선 리아호가 이란 영해로 진입한 뒤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꺼져 이란이 나포했다는 의심이 나온 것입니다. 유조선 항로 추적업체인 탱커 트래커스는 16일 리아호는 지난 1년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푸자이라를 오가며 다른 유조선에 해상에서 급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14일 이 배의 속도가 늦어지다 이란 영해에 처음으로 진입했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꺼졌다. 견인선은 주변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아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포됐다는 의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란 외무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리아호에 기술적 결함이 생겨 구조 요청을 했고 이를 접수한 이란 군이 국제법에 따라 접근해 수리를 하려고 이란 영해로 견인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이 정말 나포한 것인지 완전한 진실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남한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점, 그리고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좀 다 갈등이 커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북미 대화가 좀 시작이 되고 남한과 일본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갖고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은 항상 모든 걸 위협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아,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제 협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도 좀 진지하고 여유롭게 그렇게 지켜보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허 기자님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